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할 때에 마귀는 항상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가 성장할 때에 그곳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교회 외부로부터 교회를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사단은 헤롯을 충동하여서 베들레헴 주변에 두 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학살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참으로 헤롯의 이 시기심을 충동하여서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사단은 아담과 같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단은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사단은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와 같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관리들을 통하여 교회에 극심한 핍박을 가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으며 그는 교회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단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항상 반복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통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의 삶에 죄로 인한 실패를 만들어내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과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에도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굳게 설 수 있겠는가? 나와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도무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적대적인 일들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미미하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단들과 사이비들은 점점 더 힘을 얻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정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는 그런 문화들로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참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은 정말 교회의 일원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혹독한 여건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한 줌의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는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 미미한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결코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의 역사를 이 유대인의 입을 통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5장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교회, 유대교회 관원들 앞에서 그들은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맘만 먹으면 당장 다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무리에 불과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도리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5장 34절에서 39절 말씀 보면은 공의원의 한 사람이었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누구입니까? 이 가말리엘은 바울, 즉 사울의 선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하나였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사도들이 시작한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니고데모와 같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단순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뭔가 보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제자들의 모임, 사도들의 모임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지만 그의 말에는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사단도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에 대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종교들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짓 종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라져버린 많은 종파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왕성해 보이는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종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는 하나의 단체에 불과하지 그들을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이 교회는 시대를 통하여서 사단으로부터 권력자로부터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였고 그리고 대적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왜 무너지지 않는 곳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는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교회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결코 숨기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교회의 내적인 위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했다고 해서 교회가 그렇게 위기에 처한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범죄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 거듭나고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라지와 같은 사단이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을 숨겨놓았고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언제나 외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적인 환란은 괴로운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외적인 환란은 교회를 더 정결하게 하고 거짓된 신자들을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는 정화의 작용을 하였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여서 통하여서 성결하게 되고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부에서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과 위선자들과 진리가 아닌 사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초대교회의 신실한 신앙 고백과 헌신 속에서도 거짓된 신자들이 그들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만족과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그 교회의 부족을 자신의 이 영적인 짐으로 생각하고 애통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에 임재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교회의 부족한 것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세상에 세속적인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뭔가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는 위기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성도들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사람들에게 집중되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교회는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상실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바로 교회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순결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가시화될 때 교회는 참으로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 사단의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들을 그냥 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주님을 대적하는 이 움직임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큰 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이 둘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부패한 마음이 교회 전체에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교훈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거짓된 신앙 고백자로서 교회 안에서 이대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언젠가 우리도 반드시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론의 두 아들들이 첫 번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죽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가고 있는 이 단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그가 거짓으로 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는데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병든 사람들이 혹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와서 나음을 받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13절 말씀을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체로 사도들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그들과 논쟁에 참여하는 일을 꺼리고 멀찌감치 거리를 두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교회를 쉽게 대적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가벼운 태도를 취하거나 무례한 태도가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입은 막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더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과 능력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을 교회 안에 현시하여 주심으로써 세상에 교회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과 사도들의 말씀 전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그 일들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였고, 불신앙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입을 벌릴 수 없는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날 때 이 세상은 진실로 두려움으로 교회를 보게 되고, 교회는 이 세상을 압도하는 경건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회 안에 드러내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교회 안에 나타내실 때 세상은 놀라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감히 교회를 회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두려움과 칭송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12절에서부터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서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이 역사할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다가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언제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아무런 부담감 없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하였습니까? 그들은 그런 생각을 눈꼽만큼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때에 이 세상을 두렵게 하였지만, 그러나 많은 믿는 자들을 얻는 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1907년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한국 땅의 교회가 그렇게 늘어나게 되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잘 보이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오기 편안하도록 해지도록 어떤 수단을 강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턱을 낮추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즐겁게 노래하고 문화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레크레이션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결코 교회에 들어오거나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게 되고,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두려움과 칭송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서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을 살다가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구원을 얻을 것인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신앙의 삶을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 것인가? 여러분, 부흥의 때에는 항상 세상이 그와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내가 서야 할 곳은 어디인가를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이 서 있는 그 세상이 멸망하여서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두렵게 인식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당신이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으면 당신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당신은 하나님께 나와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로 서 있는 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무너뜨리지만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교회에 임재하셔서 교회가 자신의 몸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세상의 위협에 무너지지 않고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17절부터는 사도들의 사역으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고 있을 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심이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잡아갔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한 적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들이 증거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교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자신들과 같이 그냥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할 때에 그들은 다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시기심이 가득하여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은 세상과 사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그 자신의 능력과 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어서 사도들의 모임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게 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이 갇혀 있는데 이 사도들을 끌어내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그 갇혀있던 옥에서 건져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그렇게 말하였고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들은 이제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는데 다른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로잡혔던 그 장소, 성전 앞에 있던 솔로몬의 행각 바로 그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이 거기에서 설교한다면 다시 잡힐 것이 뻔한데 다시 그 장소에 가서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교회를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지를 알고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말하고 확신 있게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맨날 예수님만 말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교회를 종교생활이나 문화생활처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대화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퍼스 복음교실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십자가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평생 동안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서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힘써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조금만 비춰주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이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단의 세력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단은 제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명과 본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또다시 그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들을 담대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었습니다. 5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사로잡혀 가서 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이 제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담대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이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주는 그와 같은 능력을 상실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한때 사람들이 잠시 그곳에 몰려 있었지만 거기에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들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에 나타나셔서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떠나실 때에 그 교회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과 같이 되어서 세상과 함께 사라지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교회들을 결코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죽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간직한 교회, 그 교회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실 것이고 사단이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할 것이지만 그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를 굳게 붙들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권세자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한 줌의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권세자들이 그들을 크게 위협하였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사도들을 없애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살려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서 진실을 말하여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다 그것을 옳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채찍질 당하여 했습니다. 이 채찍질이 어떤 것이냐? 그냥 불러다가 가볍게 몇 대 때리고 놓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 몇 대입니까? 39대입니다. 39대를 맞았는데 여러분, 이 39대는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들은 정말 죽을 만큼 맞은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고 했을 때에 그냥 쉽게 우리는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들이 개인적으로 당한 고통은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채찍으로 맞고 노임받았습니다. 제자들은 혹독한 매질을 당하여서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도망해야 했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41절 말씀은 그들이 노임을 받을 때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든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나갈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고 그들은 불명예를 당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겼고 치욕을 당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그런 신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을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교회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도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서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된 교회는 이 사도들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의를 위하여 고난당할 때에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도리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주님 편에 서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평안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아무 일 없는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평안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죄성은 결코 평안을 감사하게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리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더 큰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고난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힘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며 그의 신부이며 모든 영적인 은혜를 깨달을 때에 믿는 자들 안에서 나오는 위로와 소망인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확신을 주는 것이 되지 결코 낭망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권세자들의 위협에도 채찍질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서 힘과 용기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진정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로 자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이 세상을 두렵게 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성도, 교회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